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신약성경 46면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군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것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평화와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화가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한 그림 속에 다 넣어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는 소재가 없어서 그래서 또 찾아 나섰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포기를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에 아이들이 아빠 하고 소리치면서 달려와서 아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이 화가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 속에서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이 아이들은 아빠를 믿고 있구나. 이 아빠를 신뢰하고 있구나.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부드러운 태도로 그 남편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화가는 아내의 그 따뜻한 마음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 그 집에서 오랜만에 지친 몸을 평안하게 쉴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아이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 속에서 이 화가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된 것이죠. 비로소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정이었구나. 내가 있는 이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획을 하시고 만드신 곳인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대충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다 나와서 이 말씀을 사실은 다 배워야 돼요. 가정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고 천국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우습게 알면은 그 가정은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보면은 감탄이 흘러나오죠.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리를 잘못하면은 그것도 깨어져 버리고 눈살 찌푸리면서 볼 수밖에 없는 곳이 되죠.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주셨지만은 관리를 잘못하면은 그곳은 눈살 찌푸려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 가꾸기만 한다면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낙원이 바로 이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위에 있던 장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견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는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가정은 놀랍게도 천국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셨죠. 그곳에 성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던 것이죠. 이 천상의 천국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곳은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처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품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천상의 가정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이곳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곳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주신 겁니다. 천국의 원형이 있는 것이고 이 땅의 모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원형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이 모형을 아름답게 원형처럼 가꾸며 살다가 원형인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려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죠. 좋을 때는 관계가 좋고 또 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교도하고 지냅니다만은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고 부딪힐 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보는 관점이 되겠죠. 오늘 이 말씀에서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들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된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자녀들은 이래야 하는 거구나.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래야 하는 거구나. 이 아들은 지금 앞에 닥친 이 일이 자신을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 속에서 아들아 아버지 그러면은 늘 오고 가는 사랑이 있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만 이제 그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그 사랑하던 아들을 버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할 모든 저주를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아들을 버리셨고 그동안에는 늘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때만큼은 아버지는 침묵을 하면서 외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표현과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들이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 길은 단순히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고 죽음의 길보다도 더 심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저주를 받고 끊어지는 자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에 이런 아들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의사가 서로 부딪히고 다를 때에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표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는 자녀로서의 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지켜줄 것이고 행위나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줄 겁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냐, 잘 결정했다, 그렇게 단순히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당원들이 어느 목사 한 사람을 끌어다 놓고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신앙을 부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공산당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 이 목사의 14살 된 아들을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왜 아들을 끌고 와서는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자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외쳤습니다. 멈추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그 말을 그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방금 말씀하신 것 취소하십시오. 예수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을 저주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고통은 참을 수 있었지만은 아들의 고통은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내리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이 아들 예수님보다도 더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있던 분이 바로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으로 가슴 아픈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강변에서 실종된 22살의 그 아들, 의대생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애타하는 기사를 보았고 결국 그 아들은 물에 빠진 상태로 시체로, 변사체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면서 언론에 했던 그 말이 제 가슴에 먹먹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영원히 못 봐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가슴이 그렇게 아픕니다. 저는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 살아있는 친구,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다루시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효자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그 이삭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이삭이 100세가 훨씬 넘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 이삭의 나이는 20세 전후였을 겁니다. 청년 이삭과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이삭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무거운 짐은 아들 이삭이 짊어졌죠. 그 정도로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여기 제가 지고 있는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실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에 가서 돌을 파고 돌을 모아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 제단을 만들었겠습니까? 10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가 다 된 아브라함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청년인 아들 이삭이 큰 돌들을 들고 와서 쌓아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쌓아라. 돌을 쌓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솟아오르는 아픔과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순식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단을 쌓는 그 과정들과 나무를 벌려놓고 있는 그 과정들 이런 과정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 이 과정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손에 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모습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들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이 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이삭이 올라간 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결박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박하는 과정에서 영문도 모르고 결박당했다 할지라도 청년이 몸부림을 치면은 이 할아버지는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또 결박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두 다리로 도망을 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알고 있지? 예, 압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아버지를 믿으라.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누워라.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이 이삭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었겠죠.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부탁이었지만은 이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삭이 되어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제물로 드릴 때 양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조각을 내고 하는지를 또 불을 지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이삭인데 어찌 이 자리가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마 그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버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 다리로 도망을 가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삭도 자신의 원대로 도망을 가고 피하고 싶었겠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백세가 넘어서 낳은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소원을, 간청을 그냥 못 들은 척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치는 않았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생명을 내건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돌아가실 예표가 구약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고 그러죠. 신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러한 굵직굵직한 일들은 전부 다 구약의 그 원형이, 모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이 일을 누군가는 구약 성경에서 예표로 보여주어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누워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이 이삭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고마웠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많이 미안했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그 어려운 일을 순종을 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렇게 야단을 많이 치지 않고 이 이삭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미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고마워서 그런 것이죠. 사실 이 이삭은 힘이 없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성공하기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의 분위기는 약육강식이었죠. 강한 자는 살아남는 것이고 약한 자는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쫓겨다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은 더 그랬죠.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순종을 했던 그 아들 이삭, 그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100세, 어머니 사라가 90세에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유약한 사람이었죠. 아내 리브가,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양을 치는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목동들, 남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씩씩하게 생활하던 건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말수가 적었고 싸움을 싫어하고 조용한 남자,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주 강한 아내에게 잡혀 사는 남편이었을 겁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이삭이 팠던 그 우물들을 뺏었죠. 세 번이나 뺏었지만은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그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넘겨주었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곳이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삭이 힘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싸우기를 싫어해서 물러나서 땅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나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찌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이삭의 마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효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한 복을 정말로 주셨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이 복되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죠. 기적입니다.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백배나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것 기적이고,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나 얻어서 거부가 되는 것,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들이죠. 효를 행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희생을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특별히 들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한번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포도주를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레갑 자손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또 물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집을 짓지 말고 텐트 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했죠. 이것을 요나답이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의 아들이 또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시대까지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왜? 태어난 젊은 세대가 포도주를 마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어찌 다른 사람들처럼 집에 거하면서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늘 떠돌아다니면서 텐트 생활하고 양을 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얼마나 마시고 싶었겠습니까마는 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보라, 너희들은 부모인 나에게 순종하지 않지만은 이 레갑 후손들은 그들의 부모님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족속을 기뻐하고 이들에게 축복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어떤 말과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또한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거기를 보면은 바로 이 아이가 잘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답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가정에 효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효가 없으면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제1번으로 우리는 효를 강조하면서 자랑해 왔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효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요즘에 와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깨어져 버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는데 그냥 방치해 둡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부모님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유심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효도가 가정에서 깨어지면은 사회에서 엉뚱한 짓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마음에서부터 효도하는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도 웃 어른을 공경할 줄 압니다.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효도가 깨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서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들려온 대답은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말을 할 때에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뭐가 제일 기분이 안 좋습니까? 예, 남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합니다. 말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부분들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제가 시장을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이번 설교를 인해서 아주 마음속에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을 가면은 제가 했던 말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내가 옷을 사러 가거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사러 가면은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빨리 사! 빨리 사! 그러면. 그리고 시장에 오기 전에 무엇을 사야 할지 생각을 다 해가지고 와서 그것만 딱 사!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랑 같이 가면은 막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왔던 겁니다. 무엇인가 살려고 그러면은 그 계획에 있던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충동 구매하면 안 돼.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저한테 아내가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는 혼자 갈 거야. 혼자 갈 거야. 그 물건을 다 사고 나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차를 타고 가서 실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내와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효를 깨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효자이셨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정갈하게 하시는지.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잔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들과 딸은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에게 또한 효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효도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뵈러 갈 때는 자녀를 꼭 데리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들에게는 말로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아빠가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너는 이것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명령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에게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명령을 자녀들은 받아서 순종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야 되지만은 죄를 짓는 자유, 아버지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자유는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 훈계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명령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자녀 세대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여기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느 땐가부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선을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 사이가 선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부모님은 자녀를 가르쳐 주어야 하고 보여주어야 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효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